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결단은 엉킨 실타래를 도끼로 끊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결단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어 봤죠. 결단은 동시에 앉을 수 없는 의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자 두 개가 있어요. 의자 두 개 동시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 두 개 다 앉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에는 한쪽을 버려야 하는 대가가 항상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결단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값, 거기에 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참 담배 피는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담배를 끊었어요. 그걸 제가 뭘 포기한 건가요? 담배 피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는 것 없이 어떻게 담배를 끊겠어요? 뭔가를 포기해야 좋은 일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어서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것 포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좋은 것인데, 제가 이거 정말 즐기며 살던 것인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버릴 줄 알아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항상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날은 예수님의 결단의 날과 같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공생애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공생애.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말 어디서 들으시면 아, 이런 말 있었지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전에 삶을 사생애, private life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공적인 미니스트리를,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의 날, decision day, D-Day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죠?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마치 죄인처럼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죄인에게 살해당하시는 그 사건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죄인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저는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으시는 이 장면 속에서 나는 이제 죄인들을 위해 죄인처럼 이 땅에서 죄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결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죄인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죽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죽기를.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결단은 훨씬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늘에 그냥 계셨으면 되는데 뭐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늘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냥 그렇게 계셔도 되는데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으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결단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 개인만 생각했다면 그냥 그렇게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결단하고 계셨던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worry free, 뭐 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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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신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포기하셨다고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흉내내기조차, 흉내도 아마 못 낼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하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만족하면 돼요. 내 신앙생활도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우리 가게도 잘 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길 잃은 양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편안한 내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은혜 받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믿음이 깊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 속에 나 자신의 포기와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희생 없는 믿음은 가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페이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안락한 생활에 만족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셨고 항상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항상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저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따뜻한 가정을 떠나셨고 행복한 가족을 떠나셨고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응답에 도전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나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참 믿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죄인에게 세례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음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1장 10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늘을 찢어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결단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이 기록만 있으니까. 녹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주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 끝편에 하나님의 울음 섞인 떨림이 섞여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자기 자식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죽겠다고 결단하는 자기 아들 놓고 어느 아버지가 좋아라 하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축복하셨겠지만 거기에 찢어진 하나님의 가슴의 소리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의 결단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놔야 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결단하신 거죠. 저는 이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죄인에 의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 여신 것처럼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 의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덤을 찢어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저는 이 세례 모습에서 보여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감동적인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던 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곧. 곧.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영어에는 at once. 다른 성경 번역에는 immediately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곧 바로 지나가는 책이에요. 바로 막 바로 가시고 바로 올라가시고 바로 기도하시고 바로 병을 고치시고 바로 이 곧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자마자 곧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후에 곧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한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 그 시험의 대마왕 사탄에게, 시험의 전문가, 시험의 대가. 다른 거 보낸 거 아니고 본인이 직접 왔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농담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 시험이라면 둘째 가람을, 서러울 사탄에게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받으셨어요. 며칠간? 40일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누가 보냈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제가 읽기로는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읽는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그나마 안락했던 지금까지의 삶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왜 잘 해보려고 잘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내 결단 앞에 왜 꼭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그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 앞에 시험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단 후에 오는 필연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필연적으로 광야에 내몰려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 고난과 시험과 이 유혹들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 다음 일이 그냥 술술술술 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담배 한번 끊었다고 담배 내가 오늘 하루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가 계속 싸워야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담배 끊어야지 결심하면 그날 꼭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날 꼭 속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참 이상하죠? 곧 생겨요. 곧. 곧바로 생긴다고요. 내가 결단하면 곧 생깁니다. 시험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운명처럼 필연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려고 교회 가겠다고 딱 다짐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곧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어디 좋은 산에 가자. 날씨도 짱 좋잖은데 우리 거의 곧 옵니다. 곧 와요. 우리에게 시험은 운명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오이코스도요. 이제 오이코스 안 나가다가 오늘은 내가 진짜 우리 옷썸이 막 사정사정 하니까 내가 오이코스 한번 나가봐야지. 딱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때 또 가게 무슨 일이 생겨요. 아, 이게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게 운명의 장난. 그래, 아니, 그래도 나 가야지. 결심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딱 앉아있어요. 이게 필연이라니까.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 뒤에 필연적으로 시험과 어려움과 훈련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냐? 그러나요? 우산 들고 나가면 비가 안 오고, 우산을 집에 놓고 나가면 비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날 없으신가요? 막 급한데 휴지가 없어요. 막 급한 휴지가, 근데 휴지 갖고 나가면 급하지가 않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결단하면 곧 나를 방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내모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가 예배 바로 끝났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시험이 셀 때입니다, 사실. 막 예배 시간이 막 은혜 받고 막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 것 같고 막 기분 좋게 하고 막 나갔는데 바로 밥 먹다가 얼굴 확 붉어지는 경우 경험하셨죠? 누구신가요? 막 이게 하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움 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가 제일 불러러블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목사도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예배 드린 다음에. 그때 설교 끝난 다음에. 그때 무장이 해제되거든요. 남편한테 잘해주겠다고 결심한 그날 남편은 내 속을 긁어놓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인간은 도대체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줄 수가 없다. 내가 잘해주려고 결심을 했는데 도대체 잘해줄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어요.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사탄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결단의 그 자리에 사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려야 하니까,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시험과 훈련을 필연처럼, 운명처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결단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봐요. 무슨 결단들을 하셨나? 보니까 이렇게 몇 분 결단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슴이 찡하죠. 찡하죠.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결심하고 실패하셨다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 동안 들짐승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가 절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올 때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너무나 태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40일간의 시험을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 시험은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의 어려움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단해서 우리가 그 결단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결단을 향해 최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시험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어떤 경우는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이 두 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마가가 딱 두 절만 쓰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되게 길게 써요. 길게. 예수님 40일간 굶었으니까 너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뭐 나한테 절하면 세상이 그것을 다 주겠다. 이런 그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 읽을 때 제가 그 설명 한번 드릴 때가 있을 텐데요. 마가는 딱 두 구절로 딱 요약해 버립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딱 두 구절로 예수님 시험 받으셨다. 40일 동안 사탄이 시험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것은 아니,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시험 받는 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으면 이기는 것 당연한 거지.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 끝!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저한테.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려운 시험, 뭐 우리 적고 작은 시험들, 어려움들 다 당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요약할 때 나도 시험 받았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 끝! 그렇게 요약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게가 너무 힘들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을 믿었다. 끝.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아,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끝. 저는 이런 사람들을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끝내주는 사람이다. 시험이 생기면 끝장나는 사람이 있고 끝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 생기면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종지부를 딱 찍고 하나님 함께 계신다 끝! 그렇게 끝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단 후에는 항상 시험이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운명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시험이면 주님과 함께 끝내시기 바랍니다.